예레미야 5번 메시지. 예레미야의 부르심받음과 위임받음.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1장 4절부터 19절까지를 상고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먼저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런 다음 그가 어떻게 그분께 위임받았는지를 말해줍니다. 예레미야의 부르심받음. 5절부터 8절까지에서 얼른 예레미야의 부르심받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선지자로 임명하심. 5절 하반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자적으로 세웠노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주원노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뿐 아니라 온 열방에게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주셨습니다. 즉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중에 짓기 전에 그를 아심. 5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가련한 상황을 인식하시고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그 모태에서 선지자가 되도록 짓기 전에도 그를 아셨습니다. 태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심. 하나님은 또한 예레미야에게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가 이미 구별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변명함으로 반응함. 6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예레미야가 변명함으로 반응하였음을 말해줍니다. 그가 어떻게 말할 줄을 모른다고 말함.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마치 주여 어떻게 제가 선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모릅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죄 회복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그러한 변명을 합니다. 그들은 집회 가운데서 신원하도록 격려를 받을 때 그들이 어떻게 말할 줄을 모른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가 아이라고 말함. 예레미야는 또한 나는 아이라고 하여 자신을 변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지자가 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몇몇 새로운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말하는 것에 대해 동일한 느낌을 가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하나님은 너는 그렇게 어리지 않다. 네가 나에게서 나서 침례받은 한 너는 나를 위해 말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리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줄 모르거나 너무 어리다는 변명을 합리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 확언하심. 7절과 8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의 부르심받음을 확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람의 얼굴을 주의하지 말라.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나보다 강한 자나 큰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위임받음. 9절부터 19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위임받음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의 입을 만지심. 9절 상반절은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영적이신데 어떻게 그분의 손으로 예레미야의 입을 만지실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다만 여호와께서 실제로 예레미야의 입술을 만지셨다는 것을 알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말씀을 예레미야의 입에 두십니다. 예레미야를 만지신 후 여호와는 그분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두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선지자로 하여금 그분을 위해 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을 두실 때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말할 많은 것을 갖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열방과 왕국들 위에 세우신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냐. 소극적인 면에서는 뽑는 것, 파괴하는 것, 파멸하는 것, 넘어뜨리는 것이 있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건설하는 것과 심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예레미야의 이름에 두 가지 의미를 상기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높이심과 여호와께서 허무심. 뽑는 것과 파괴하는 것과 파멸하는 것은 여호와의 허무심입니다. 건설하는 것과 심는 것은 여호와의 높이심입니다. 확실히 모든 소극적인 것, 사탄과 죄와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허물어져야 합니다. 이것에 따라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건설하심과 그분의 심으심이 있으며 이들은 둘 다 그분의 말씀에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건설하심이요 그리스도의 심으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두 가지 이상을 보이신 11절부터 16절까지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그가 받은 위임 안에서 주어진 두 가지 이상을 보았습니다. 살구나무 가지. 첫째 이상은 살구나무 가지의 이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지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살구에 해당하는 단어의 어근입니다. 여기서 살구나무의 가지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이행하시기 위해 그분의 말씀, 징계의 말씀을 지키고 계셨음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일 그들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그들이 모든 방면에서 저주받으리라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러한 말을 한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도록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 시대부터 여러 세기가 지난 후인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즉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그분의 말씀을 시행하시려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 예레미야가 보도록 주어진 둘째 이상은 그 면이 북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이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북방이라는 단어는 특히 바벨론을 가리키며 악이라는 단어는 죄악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재난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는 북쪽으로부터 재난들이 이스라엘 땅의 모든 거민들을 위해 임하게 될 것임을 상징합니다. 이 시기 이전에는 재난들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땅의 모든 나라의 족속들을 부르실 것이며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보좌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모든 사악함, 그들이 그분을 저버린 것, 다른 신들에게 제사하는 것, 그들의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는 것에 관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그분의 심판을 바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여호와께 권고받음. 17절부터 19절에서 물론 예레미야가 여호와께 권고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그분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그들 앞에서 당황하지 말아야 함. 제사장으로 태어났지만 선지자로 부르심받은 예레미야는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겁 많은 사람이 여호와께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 권고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말을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예레미야가 백성들 앞에서 당황했다면 하나님은 그로 당황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 집회에서 기능을 발휘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성도들이 당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인해서도 당황하지 말아야 하며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말하는 데 있어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견고한 성읍과 쇠기둥과 노성벽이 되게 하심. 18절과 19절에서 물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권고의 둘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읍으로, 쇠기둥으로, 노성벽으로 만드셔야 했습니까? 이것은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으므로 필수적이었습니다.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대적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대적들이었습니다. 이 대적들은 하나님을 대항해 싸우고 있었으며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대표하여 그분을 위해 싸우도록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와 여호와는 하나이므로 예레미야를 대항해 싸우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대항해 싸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그분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분이 그를 견고한 성읍으로, 쇠기둥으로, 노성벽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알기 원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땅 위에서는 항상 하나님과 그분을 반대하고 그분을 대항해 싸우는 자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직접 싸우시지 않고 그분이 보내신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싸우십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반대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그분의 군대, 예레미야라 이름하는 청년을 보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견고한 성읍이 되는 그러한 정도까지 하나님에 의해 장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여 그를 구출하셨으므로 반대자들은 그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 또한 반대와 정죄와 거절에 직면하며 우리 역시 하나님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싸우도록 하나님에 의해 보내심을 받은 한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싸우십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 자신과 성경에 계시된 진리입니다.